오늘 저녁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참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명망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갖고 사사 드보라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과 그 찬양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감사라고 써있는 글자를 한번 세어보면 188절에 걸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와 유사한 단어가 참 많겠지요. 이런 말까지 있을 것인데 이것까지 다 헤아린다면 상당히 수량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이런 퀴즈 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처음으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레위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감사라는 글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 보시게 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쭉 사용하지 않다가 사무엘 하에 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구약과 이 신약, 이 전체에 걸쳐서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는 주로 하나님과 주님께 사용한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 사람들 툭하면 땡큐 합니다. 별로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도 땡큐 합니다. 예스 땡큐, 노 땡큐. 그런데 우리 한국인도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요. 그런데 거래 관계라든가 어떤 손님과 또 가게 종업원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특별한 날 위에는 잘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껏 용돈 줘야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번 사람이 사람한테 감사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한번 해서 뒤져봤더니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잠언 3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들과 남편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에는 감사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한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우리말 성경 여기에는 감사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찬양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였든지 간에 사례를 한다 또는 찬양을 한다 또는 남편이 칭찬한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사하긴 한데 얼마큼 감사한 겁니까? 최상으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쑥스러운지 평소에 너무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감사라는 말에 참 인색합니다. 어떤 나라는 국가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과거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교는 전쟁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도 쭉 붙여놓기도 하지요. 또 어떤 영웅들은 학교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뭐 카슨인가 시티를 지나갔을 텐데 거기 가로등에 이렇게 플래 뭐 이렇게 얼굴하고 군인들이죠. 군인들 얼굴하고 해서 사진 누구 이름 딱 해서 걸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군대에 간 사람들, 청년들을 기리면서 걸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한다?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옛날에 유명한 사람, 무슨 세종대왕을 기념하다든가, 세종 뭐 문화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을 이름을 딴 어떤 거리, 대통령 이름을 딴 학교, 없지요. 만약에 이런 것이 하겠다라고 추진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하나 찾아내서 이래서 안 된다 또는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5만 원권의 그 모델이 누굽니까? 심사인당이죠. 근데 만 원권의 모델은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자, 이제 5만원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에 누구 얼굴을 넣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된다, 누가 들어가야 된다, 누가 들어가야 된다 막 옵니다. 이쪽에서 뭐 들어간다? 그럼 이쪽에서는 이래서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심사임당이 결정된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함을 나타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감사헌금을 하시지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헌금 한 번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사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 또 감사함, 이것이 감사함을 다한 것은 아닌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또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감사헌금인 것이지요. 그저 봉투를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감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감사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집에서 맨날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합니다.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직장 동료, 가족들, 주변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나고 또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만드셨냐면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필요하는 만큼 부모도 자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되어주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 또 암이다 뭐다 하고 나타나서 아프시다 하신 분 소식이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부모가 한국에 계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계십니다. 부모님도 있고 저희 형제들도 다 한국에 있고 친척은 저 미국에는 한 명도 안 계시죠. 저는 올 여름에 한국을 다녀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우리 온 식구가 다 가려고 우리 큰딸 주디는 휴가도 미리 허락받아놓고 다 준비하고 있었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많은 지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얼마 전부터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 준비하라고 연락이 병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회도 못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는 살아서는 어머니를 뵐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가봐야 2주 격리다 또 뭐다 해서 면회도 안 되고 또 돌아가셔야만 그때 가서 사망 증명서 가지고 영사관 가서 승인 받아야 2주 격리가 이제 면제해 주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3일장이라서 장례식이 끝나서야 도착하기도 하고 설사 시간 안에 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온 사람은 장례식장에 아예 들여보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례식도 참석을 못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 저희 5남매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과연 내가 해드린 것이 무엇일까? 나 살자고 이 멀리 미국까지 와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야속할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사 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늘 멀리 타향에서 너가 고생이 많구나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언제 목사가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리스도인이 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머니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 사랑하는 어머님을 보내드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적으로 저 하나가 우리 집의 대표가 돼서 믿는다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 하나로 구원받는다면 종교 없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불교에 한 명 박아놓고 캐톨릭에 하나 박아놓고 또 여하튼 교회에 하나 박아놓고 이 교회에 하나 박아놓고 저기 하나 박아놓고 그 중에 하나 진짜라면 온 가족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장이 저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소식을,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귀가 없고 영접을 시인할 입이 없는 이 어머님을 주님은 붙잡아 주리라고 믿고 저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병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보다 또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과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모두 301구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즉 이 단어는 창세기부터 끝까지 골고루 걸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감사라고 번역하였지만 다른 성경 대부분은 찬양으로 번역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와 찬양은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기에 찬양하고 찬양하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예배 시작할 때 찬양칩니다, 또 찬양대다 이걸 시작을 해서 송영, 봉헌 찬송, 찬양대 찬송, 파송 찬송, 마지막엔 송영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팀 찬양하고 가끔가다는 특성으로 예배를 빛내기도 하지요. 지금은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팀 너무나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팀원들을 위해서 가끔 만난 것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심찬 찬양으로 보답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슬플 때도 또는 장례식에서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기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기에 찬양을 하고 슬플 때나 장례식 때도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사사일까요? 뻔한 답이지만 유명하다고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해서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걸로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유명은 하진 않지만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열두 사사 중에 기드온, 입다, 삼손 너무나 유명하지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 중에서 이 드보라, 어쩌면 이 드보라가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생각하는 사사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는 어떤 사사일까요? 첫째로 드보라는 세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00여 년 전에 여성이 리더가 된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위대하다는 미국 여성 대통령 나온 적 없습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 영적 리더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어떤 부나 자리나 직책에 근거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적 리더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는 독단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일하는 팀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였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더 경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바락을 앞세워서 자신은 뒤에서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공로를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가라, 너 가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다 하셨거든요. 도장 찍으셨거든요. 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을 앞세웁니다. 모든 공로를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위적인 리더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드보라가 위대한 사사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외에 더 위대한 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런데요, 드보라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사사는 없습니다. 드보라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쉬울 것 같지요.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도 열의 아홉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찬양은 여러 군데 나타나 있죠. 간단히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감사와 감격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출애굽부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지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신약으로도 건너왔을 때 보면은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 유명하지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심에 대해서 찬양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감사의 찬양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락과 함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보산으로 올라갔지만 현대로 친다면 이 탱크로 할 수 있는 이 철병과 900대와 수많은 군사들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이 군대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 시대에 살면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직도 청동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군사들이 모였지만 이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처럼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기가 아닌데 많은 비를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기손강에 모여있던 이 철병거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적장 시스라를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에게 그 손에 파셔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보라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반복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는 뭡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9절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 2절, 3절, 9절 이 세 절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이 세 절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2절 말씀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회피하지 않고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용수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상황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저 뉴스에 나오는 거고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지요. 굳이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더라도 이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장에 나팔이 불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1만 명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 도망치지 않고 전쟁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이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것이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 모습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일찍 나와서 찬송을 준비해서 부르는 우리 찬양팀, 또 찬양대, 또 전과 같았으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봉사하는 사람들, 또 마음을 담아서 귀한 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은 큰 헌신, 작은 헌신이 없습니다. 헌신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이 소금이라 칩시다. 그러면 중요한 헌신은, 큰 헌신은 뭡니까? 큰 소금? 작은 헌신은 뭡니까? 작은 소금? 큰 소금이나 작은 소금이나 짠 것은 똑같습니다. 두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도 하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다볼산에서의 승리가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기도 아닌데요, 비가 내립니다. 만물이 얼마나 이 광대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가장 신비롭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79장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시점에서 이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우리 찬양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노래는 못 받쳐줍니다. 그래서 그냥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못 봅니다. 자연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의 노래에서 드보라가 또한 주님을,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치유와 기회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속에 들어와서 정착하고는 있는데요, 다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저 9절에 나오는 새 신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수년간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과 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 심한 고통을 받아왔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패나 공격할 창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를 일으키시고 비를 통해서 기손강을 필요시키고 자원화해서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승리의 사건들, 이 구원의 사건들은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의 그 승리와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 시대의 다볼산 전투에서의 승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구원을 우리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경험한 것보다 더 엄청난 구원을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송과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좋은 일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찬송도 기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밤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그 전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울을 기울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